이사야서 19장 23절 24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사람은 믿을 게 없다고 여러분 목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오늘은 23절에서 25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25절 한 절은 다음 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이지만 여호와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장 이사야서 19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반복을 했었죠. 애굽은 조금 다릅니다. 애굽에게 심판하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조금 다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후반부에 애굽을 치료하시겠다, 애굽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애굽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이런 열국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유다. 그때 당시를 놓고 보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애굽과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 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을 행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25절에 가면 너희들 모두가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약속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어떤 약속인가 하면 통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겠다. 참된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럼 그날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장에서는 이 그날은 언젠가 하면 19장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실 때 그날이에요. 애굽에 임하실 때 처음에는 애굽을 막 격동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날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했어요. 그 남은 자가 숫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조금이라고 그랬어요? 조금이다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진장 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섯 성읍만 남겨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를 남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참된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됨의 정점을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됨의 정점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역사를 이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연도수 외워야 되고 사람 이름 외워야 되고 지명 외워야 되고 머리 아파서 하여튼 역사는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큼직큼직한 것을 이해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관계예요. 이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사이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2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3절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 큰 길이에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단어가 대로, 큰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애굽에게 큰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오늘날처럼 무슨 215번 프리웨이가 뻥 뚫렸다, I-15이 뻥 뚫렸다라고 하면서 프리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길이 있어서 아수르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오겠다. 즉 잘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앞에 지도를 다시 한번 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노란색이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예요. 이 노란색이 아시리아 엠파이어,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본래 발원 시작한 것이 이 위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남하를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남하를 하면서요. 이 예루살렘 있는 이 팔레스틴을 다 정복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복하고요. 애굽의 일부분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굉장히 아수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에 유다의 거의 모든 땅을 다 멸망을 시켰고 예루살렘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너무 급해서 애굽에게 가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애굽이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다가 뒤통수 맞고 이렇게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서 한쪽 부분이 점령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수르와 애굽은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대로가 있어서 하나 되겠다. 그런데 또 아수르에게도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아수르에게도 남은 자가 있는데 굉장히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2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아수르와 애굽이 숙적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아, 그래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위기에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빨리 탈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애굽에서 말은 절대로 가져가지 말아라. 애굽의 말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왜 애굽의 말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애굽의 말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말을 무진장 많이 갖고 와요. 마치 조공처럼 받아 갖고 와요. 자기 힘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은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나라들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 여호와께 대한 두 개의 적대적인 기둥으로서 쌍벽을 이루었던 두 나라, 즉 애굽과 아수르예요. 온갖 형태의 세상적인 세력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두 나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들이 손을 잘 마주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모습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흐트러버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바벨탑의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은 인간들이 왜 세웠는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그 동기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중앙에 커다란 상징적인 것을 만들고 우리 거기로 다 같이 모여서 뿔뿔이 흩어짐을 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웠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의 작당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로가 돼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죠. 인간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같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교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인간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하나됨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나라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되게 하나가 되는 것, 참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교회사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취됨을 우리에게 먼저 한번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이 하나됨을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오순절 절기예요. 오순절 절기는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이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내고요. 또 유대인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뭐냐면 헬라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인데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할례는 안 받았어요.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애굽 사람인데 그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내고 돌아갈 때에 이사야서 53장을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을 사가지고 가다가 빌립이라는 집사를 만나서 개종을 하게 됐고 또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로 보내게 하셔서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다 각각 자기들의 언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방언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 방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유대인들이니까 구원을 두 개 받고 로마 사람이니까 하나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통일되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게 된 거예요.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선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수르와 애굽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는 감사의 예배요, 기쁨의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남은 자가 없어요. 남은 자가 없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바벨론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사탄의 세력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는 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공격은 하기는 했지만 남은 자들을 잊게 하신 거죠. 그래서 회심의 기회를 주셨고 회심하게 만들었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긴 택한 백성이라고는 했지만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반항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구루터기를 이야기하시고 남은 자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혈통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나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했다 할지라도 사탄의 세력은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감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사탄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비록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비록 아수르 사람이었고 비록 애굽 사람이었고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이 있고 그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을 믿으니까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격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도전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남은 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남은 자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오늘 실수하고 오늘 죄를 짓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이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에요.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해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겠다, 통일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당시의 나라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애굽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형국이에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아, 이 단어 쓰면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목사님 나이가 드셨네요. 또 이야기할까 봐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할게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치 구한말 시대 같아요. 구한말 시대가 어땠어요? 조선의 마지막 시대 때 어땠습니까? 정말 허물어가고 힘없는 그 조선 반도에 한반도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에워싸고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조금 더 멀리는 미국이 그냥 배를 갖고 군함을 가지고 와서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유럽에서도 가만히 안 두고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배를 가지고 군함들을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 조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구한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딱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 모습은 유다에게 잘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날에 24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날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록 애굽과 이스라엘이 원수의 관계고 압제받는 관계라 할지라도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원수의 관계고 압제받는 관계라 할지라도 비록 애굽과 아수르가 적대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세 나라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 보실래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셋이 똑같이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셋이 하나가 돼서 복이 되겠다라는 말은 애굽이든 아수르든 이스라엘이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가 더 컸어요. 제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50%는 이 아수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보다는 크니까 한 40% 가져가고 50하고 40이니까 이제 몇 퍼센트 남았어요? 10% 남았잖아요. 나라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10% 가져가고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날에 구원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혈통이 어찌게 됐든 가문이 어떻게 됐든 학력이 어떻게 됐든 가지고 있는 돈의 재산이 어떻게 됐든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은혜 받고 동일하게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가장 먼저 누가 받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저 말씀을 잘 지켰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저 말씀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곁길로 나가서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고 소개하라고 전해주라고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제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라고 안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셨죠? 남은 자에게 속한 사람은 이미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잘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태생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자라왔던 환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부부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부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아내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요,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미 가정은 하나예요.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아니요,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미 하나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님들이 다 하나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요? 아니요, 장로, 권사, 집사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삐끄덕 소리 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남은 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삐끄덕거리고 가정에서 삐끄덕 소리가 나고 부부 사이에서 삐끄덕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남은 자들이십니다. 축복의 통로들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모이십시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으니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도전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잘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